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처음 행하신 기록된 사건은 바로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회당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섬기는 예배드리는 곳이었지만 껍데기는 멀쩡했지만 사실은 귀신이 판을 치고 들락거리는 귀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광야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늘 던지는 상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뭐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체구도 작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뒤에 있는 체구가 좋은 형제들이 가서 들어서 밖으로 빼내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사실은 그게 상식적인 그런 방법이잖아요. 참 이게 뭐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애가 울어도 모든 성도가 쳐다보는 판국에 아니면 애 아빠가 왜 애를 들고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판국에 귀신 들린 사람이 판을 치고 있으면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들쳐매고 빨리 나가야지 왜 저렇게 가만히 내두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사실 그게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배 회방받지 않고 잘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저 귀신이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 시끄럽게 설교하고 있는데 나가라 하고서는 그 귀신이랑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째로 내보내셔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번잡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것과는 매우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신 것은 구약이나 율법과도 매우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율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명령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 나올 때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은혜 받으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자격이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 남성이어야 되고 성인이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아무나 막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성전까지 오는 것만 허락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지성 성소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너는 거기까지만 오면 돼. 더 이상은 오면 안 돼. 그렇게 하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라. 더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또 금지를 했어요. 만약에 다리를 쩍둑이는 사람이 성전에 오면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참 문제는 어디 있냐면 자리 쩍둑이는 사람이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과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 알바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가서 네 문제 해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와라. 그러니까 성전이나 구약이나 율법은 다리 쩔뚱이는 사람한테 절대로 휠체어를 마련해 주지 않아요. 목발도 마련해 주지 않아요. 물론 그 쩔뚱이는 다리를 고쳐주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은 매우 다른 거죠.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인종이 무엇이냐, 그 사람 성별이 무엇이냐, 혹은 그 사람이 재산 정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여지껏 십일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조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 지금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찾아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했지 쫓아내시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잘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은 회당을 온전한 회당으로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이게 광야 같은 곳이니까 회당으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자. 성전으로 만들자. 아니면 더 거룩한 무엇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은혜를 받은 과정이나 방법을 보시면 회당에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 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사 드렸기 때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권세로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과정과 방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물론 주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이었다, 못 배운 사람이었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탄에게 영적으로 짓눌리고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은혜 받는 데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인식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회당에 가야 되겠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막 설득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자 우리 부산에 있는 집에 참석하셔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설득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데.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은혜 받는데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제자들에게 얘기할 땐 늘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제자도가 견져보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회당에 나오게 됐을까요? 제가 머리를 막 굴려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 회당에 나올 수 있었을까? 칼빈주의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끌고 왔기 때문에 왔든지 여하튼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뭐 다른 종류의 사람들,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을 때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했죠. 사탄이 시험을 하고 들짐승들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자기가 들짐승이에요. 인생 자체가 광야고 인생 자체가 귀신이 들락달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아 목사님,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지금 이 번듯하게 앉아있지만 제가 처녀 쪽에는 귀신 들려서 괴벗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권사님이나 집사님 계세요? 없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저에게 이게 다른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이 미친놈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나온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성한 놈인가 미친 놈인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목사가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설교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사표를 쓰고 나갈 수도 없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모든 권사들이 알고 있어서 내가 빠지면 오늘 이 권사님 왜 안 나오셨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쩌지 못해서 나와는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막 이 은혜를 사모해서 나와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쁘고 감사해서 나와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막 미친년이에요. 마음이 뭐 미친놈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있는데도 그냥 억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랄 발광을 안 할 뿐이지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저만 있나요? 그런 때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웃 관계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귀신 들린 자나 마찬가지인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봐도 참 은혜 받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도대체가.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하셨던 여러 얘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셨는데 교회에 나가시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으로 오셨어요. 예배 드리시면서 설교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 집사인데 이 집사님 성경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기적보다 참 이 조재현 씨가 교회 나온 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위 같은 마음을 녹여달라.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설마 이 조재현 씨 마음이 이렇게 물녹듯이 녹고 교회에 나온다? 난 그거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 제가 큰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바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녹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벌비 그냥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속이 복닥여가지고 속으로 막 미치고 팔짝질 그런 지경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미친년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천국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끌어내어버려야 마땅해 보이는 사람에게 구약이 한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한 것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은 오롯이 주님 앞에 앉아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누리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